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으며 주님 그 말씀에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희 심령 가운데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또한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약속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의 위대한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으로 인하여 산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삶이죠. 모습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구원에 대해서 10장 10절 11절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 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구원 받은 자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삶, Life of the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오늘 그 성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과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앞과 뒤가 있듯이 구원도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화,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뒤쪽에 하반절에 보면, 하반 뒤쪽에 보면, 그러므로 앞에는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중반부죠,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바라는 거죠. 그럼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이 나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마지막 때죠, 재림 때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은혜는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완성시켜요. 그럼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 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런 신학적 단어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영혼의 단계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이나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5절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제 마지막 때죠. 말세,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구원을 한 번 받았으면 진정 그 구원이 진정한 genuine한 true salvation이라면 진정한 구원이라면 잃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막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삶을 살아도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애시당초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은요 들락날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죄를 지으니까 아 여기 못 살겠다고 또 나가시고 또 나중에 회개하니까 다시 또 들어오시고 들락날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변덕을 부립니다. 좋으면 좋고 좋을 때는 막 뭐라고 했다가 싫으면 또 막 거부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 은혜를 바라봐요.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있어요. 13절 초반 보면 그러므로 이 12절까지 뭐냐면 지금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산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산소망 The living hope of salvation The great salvation 구원의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이것은 근신은 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어떤 옷이었죠? 남자건 여자건 옷이 길어요. 기다란 옷을 그 기다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 기다라는 옷을 우리 수 없어 알 수 없어 하나로 이어지는 통짜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움직이려고 어떤 액션을 한다든지 하려면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는 마음의 허리 육신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근신해야 된답니다. 절제라는 거예요. Self control, discipline 이런 근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를 절제를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본성,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근신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영적으로 준비하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이런 가운데 너에게 나타날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 그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은혜로 구원을 이루실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룰 거 그 날 그 나라를 그 소망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이유요 근본 동기가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여기 있던 베드로전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소아시아 지역 그 당시에 터키 지금의 뭐 그리스 근동적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튀르키예 그런 지역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쪽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이었는데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했던 때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믿다가 걸리거나 전도하게 되면 결국 다 사형장에 가서 죽는 것입니다. 콜로세움 광장에 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물어 뜯기고 뼈가 다 박살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또 죽어가든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한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아니죠. 영원한 구원의 소망.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 종말론적인 소망. Eschatological hope.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도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4절을 보면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입니다. 알지 못할 때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구원받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제는 순종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모를 때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욕, 영어로는 evil desire, evil passion, 뭐 이런 뜻이 사욕입니다. 여러분 살이 사욕이라는 말 들었죠. 사적인 나의 욕심, 욕망, 이게 사욕입니다. 그런 passion, evil desire, 이런 것이 사욕이에요. 살이 사욕. 내 개인적으로 나의 욕심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기 전입니다. 다 그 가운데 뭐가 다 그 가운데 뭘까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따르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사욕을 욕심을 본받지 말면 그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과 본받아야 될 대상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가 우리를 불렀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사욕을 본받지 않고 이제는 주님 따라서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모든 컨덕트 모든 일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되 그 이유를 말해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냐.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 근데 성도님들한테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삶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저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자가 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자는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17절 말씀합니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여러분 그 누구입니까? 여기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여러분,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외모,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워크입니다. 워크 오브 맨. 그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내적 상태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판단하셨을 때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만 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정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편견 없이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편견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면 편견 없이 impartially 편견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저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이 생을 이 땅을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랬죠. 1절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패닉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테러, 패닉, 공포심, 막 두렵고 떨리는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놀래서 겁에 질려서 패닉 상태에 됐다. 테러, 테리파이 됐다. 막 공포에 절절 떠는 거, 스퀘어리, 스퀘어리니스, 공포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Phobias. 이 공포증에 걸리죠, 공포증.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fear입니다. Fear, fear God. 이 하나님을 fear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방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뭐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대다수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고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각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편견 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까? 마지막 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 가는 그런 정죄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도 보면 직고하리라.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게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사육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절제하고 사용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본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으며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우리가 꼭 인식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헛된 행실이라는 건 죄악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물려줬다는 말은 조상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 다음 세대들도 또 죄를 짓고 조상이 범죄한 것 같이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 보면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막 범죄하죠. 그 이후 세대들도 또 범죄합니다. 그나마 여호수아 때 좀 나아졌지만 여호수아 더불어서 이 세대들이 여러분 사사기에 들어갔잖아요. 사사기에서 뭘 가르쳐줍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인가요? 그 우상 숭배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보면요, 그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은 또 이 1세대하고 2세대랑 같이 범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1세대는 다 죽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게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이렇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헛된 죄악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구속함을 받은 것,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이나 대속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면 redeemed from redeem, I'm redemption, ransom 다 같은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 대속했다는 말. 차이는 뭐냐면 구속이란 말은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는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해방돼서 우리가 이제 그 해방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해방됐으면요, 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노예 상인 우리 영화 뭐 배너 같은 영화 그런 거 보면은 노예 상인이 막 팝니다. 그럴 때 노예를 사고 싶은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금전을 치릅니다. 그럼 노예가 그 속박된 그런 몸에서, 노예 몸에서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그럼 노예를 그 또 새로운 주인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유한 주인이 네가 원하면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18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쉽게 말하면 구원받게 된 것은, 죄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서 구원받게 된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줘서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줬다. 그게 대속의 의미입니다.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이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대속받은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았어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대속함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대속은 그 차이가 있어요. 구속은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속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그 안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 다르게 걸려 있어요. 우리의 대속함을 받은 것을 뭘 아냐?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택한 자를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이제 보여져 있는 것,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처먼 그리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그 피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헛된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21절은 이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하신 일, 그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문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The only way to believe in God is through Jesus Christ. Is to believe in Jesus Christ. Other than that, there's no way to believe in God.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마하마트 뭐 그런 이슬람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대속함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정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그냥 공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의 그누스코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머리로만 그냥 알기 때문에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보내주셔서 죽으셨지, 그걸 공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과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부터, 심지어는 창세전에서부터 미리 알려진 바다, 예정한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된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를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마지막 때 완전한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이끄실 성취하실 그 은혜의 사역,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가 사역을 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더 구체적인, 앞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이제 더 구체적인 적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그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엔타이노미노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폐기했다. 율법이 이제 폐기됐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는요, 역사적으로 이단 시도됐어요. 비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물론 제사법, 세러모니얼 로 이런 거, 제사, 뭐 안식법,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 성취했다고 했어.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느니라.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제사의 상징, 절기의 상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했죠. 그러나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는 건 뭐냐? 자꾸만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몸으로, 그림자보다 이 몸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그림자, 이 제사나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인데, 섀도우인데, 자꾸만 이 몸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걸 바꿔치기 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골로새서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론적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어떤 행위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 유대식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 지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도덕법에 대한 것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모럴로. 그러나 우리가 제사법, 막 구약에서만 이 제사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깨끗 정결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을 지킬 때 뭐 이런 규례를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거, 그런 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은,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제사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도덕적인 그런 법들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희가 그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계명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을 여러분 인정 안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경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은 여러분 살인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대신계명인데 그거는 뭐 적당히 하고 뭐 대인가명만 그 오조서부터 지켜야 되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법, 이건 제사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율법이에요. 모세의 성경 전체가 나와 있는 커버 모세오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에서 우리가 잘 주제해야 될 것은 그 모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또 발견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실질적으로 그 왜 우리가 깨끗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대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냥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만일, 요한일서 9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백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그려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느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성도님들, 그래 이제부터 좀 저를 사랑해 보세요. 자, 사랑해 보이면 저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랑입니까? 아, 당신 좀 사랑해 보여. 아, 집사님 저 좀 사랑해 보세요. 아, 권사님 저 좀 사랑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주고받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죽이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주시면서 대속하시면서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이게 하시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희생적 사랑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유가 자기 아들을 희생,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죽이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요, 의지적 사랑입니다. 여기에 뜨겁게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래 그 헬라어에서는 조금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크네토스, 이건 뜨겁게라고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느리다, 끝까지 당기다, 힘껏 끊임없이 전심으로 긴장감 있게 끝까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겁다는 것보다는 의지를 다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펼쳐내며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서로를 의지를 다해서 끈질기게 자신을 활짝 펴서 사랑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지적 사랑이, 바로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하셨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뭘까요? 십자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자기의 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는 다 싫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엄연히 이 순종이란 말은 사실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면에서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하나요? 그럴듯하고 좋을 때, 할만할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순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 하나님 이거 정말 전 못하겠습니다. 못 따라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확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순종이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순종을 배우는 자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좋을 때 할만할 때는 저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순종을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진 십자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혈기가 삽니다. 우리의 사욕이 삽니다. 우리의 욕심이 삽니다. 내가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성령님은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세요. 그 진리의 모든 진리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데 보혜사는 보호자는 지킨다란 말이고 해자는 은혜고 이 사자는 교사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부르는 자, 이 의미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래서 컴포터, 위로하시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 그분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화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 애쓰고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요, 이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순종함으로 여기서 너희 형제를 깨끗하게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노니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왠지 아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23절. 처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23절에 앞에 뭐가 붙냐면 가르라는 말이 붙어요. 가르.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래서 NIV 성경이나 NSB 성경, NSB는 직역한 성경입니다. NIV는 의역한 성경인데도 for라는 말이 있어요.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너희가 거듭난 것은 for you are reborn, for you are born again.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22절 순종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진리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러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대속한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는 자로서 그런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저희들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고 마음으로 뜨겁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